네, 오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메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갖고 헤어짐이 오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간단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진리의 영을 부어주시고 저희는 마음을 또 열게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뿌리 박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헤어짐이 오를 때 사람이 살면서 가장 슬픈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이별을 합니다. 다시 또 만날 것이라는 기약이 있음에도 어쩔 때는 이별이라는 것이 참 슬프고 힘이 듭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사실 큰 이별을 하고 오신 분들이죠. 대부분. 이별은 사람을 한동안 힘들게 합니다. 저에게도 많은 이별이 살아오면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생각나는 이별 중 하나는 저희가 이곳 캐나다로 오게 되고 2010년도에 한 1년이 좀 지나서 저희 매제죠. 서충원 목사님 가정이 미국으로 다시 가게 되는 참 정말로 저희가 여기 올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였었습니다. 그때가 일요일이었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당시 서리에 있는 납골 땅에 저희 장인어른을 모시고 있었었는데 미국으로 떠나가는 날 다 같이 납골 땅에 가서 같이 기도를 하고 같이 만남을 가진 후에 처남 가족이 다 차를 타고 미국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처남 부부와 저희 부부가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빨간 오디세이 밴이었었는데 운전을 하고 떠나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결정을 했건 아니면 결정을 당했건 이별을 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내 감정은 허락하지 않아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별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은 양당 체제입니다. 크게. 그래서 그게 강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와 한국과는 좀 다르지만 한국은 다당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을 세우고 없애는 일이 미국에 비해서 매우 쉬워 보입니다. 한국의 선거철이면 우리는 합당, 분당, 창당, 탈당 이런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지금은 한국은 선거철이고 그런 말들이 더 자주 들리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쉽게 이합집산을 하는 것을 보면 정치인들은 무엇을 위해 저러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정말 저렇게 하는 절실한 이유가 있는가 라는 것도 생각해봅니다. 죽일 듯이 싸우다가 다시 합당이 되어 서로 없이는 못 살 듯이 서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정치인들은 정말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도 이별이 있습니다. 한두 개인이 교회가 맞지 않아 떠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개인의 분리 그리고 교회의 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리란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한편으로 분리는 성경에서 또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의 교회적인 분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연인끼리 우리 이제 헤어져!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이별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대조하고 분석하여 믿음의 분리를 하는 일이 때로는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교회가 안정적이어서 그렇습니다. 만약 현재 교회에 분란이 있거나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면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매우 부담이 되고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교회가 계속해서 존재하다 보면 분리라는 교리와 그 실행이 필요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다니고 있기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쉬워 보일 수 있을지도 모르나 사실 교회, 한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도 힘들고 사실 혼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든 일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2000년대 초에 가정교회로 세워졌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에도 아마 여러 번의 고비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보리 사랑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안에서 이렇게 지속되어 왔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1년 남짓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참으로 여러 번 했습니다. 저는 보수적이라는 말을 쓸 때, 그 말을 교회에 쓸 때 가장 그 의미가 분명하고 그 정의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에서 말하는 보수라는 단어는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뜻이 다 다릅니다, 사실. 예를 들어 한국의 보수와 미국의 보수와 예를 들어서 이란이라는 나라의 보수, 이 세 나라만 비교해봐도 그 보수라는 성향 자체가 매우 다릅니다. 공통적인 부분이 심지어는 매우 작습니다. 그 추구하는 것이 매우 다릅니다. 만약 제가 갖고 있는 보수주의라는 정의를 갖고 제가 이란이라는 곳을 이란을 간다면 그들에게 저는 사실 매우 자유주의자입니다. 즉 보수라는 단어를 각자 사용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보수의 의미는 사실 매우 다릅니다. 종교에서 보면 왠지 보수란 전통적인 것을 잘 지키고 뭔가 엄숙한 것 같은 분위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은 고집불통이고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이미지도 보수라는 글자에서 갖고 있습니다. 혹시 안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사를 하는 것을 TV 같은 데서 보신 적이 있나요? 안동. 안동 제사 지내는 것을 보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정말 보수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수라는 단어를 보면 같은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정확한 정의와 실행에는 큰 편차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보수라는 단어는 그러나 매우 명백하고 분명합니다. 가장 성경적으로 가깝게 붙어 있는 곳이 바로 보수적인 곳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적인 보수는 분명한 가치를 추구합니다. 변치 않는, 그래서 세상에서 어디에서도 시간적으로 어느 시대에 있든 똑같은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말이죠, 사람들은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은 쉽게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대쪽으로 나가려는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나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죄성이라는 본성에 매우 잘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양심이나 믿음이 없이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우리를 내버려뒀을 때 우리는 매우 쉽게 곧바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는 자율성 혹은 자유성이 증가하는 그런 법칙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도 열역학 법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도 통하는 그러한 법칙입니다. 올바른 그리고 정제된 어떤 형태를 유지하는 데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책 한 권을 만들기 위해서 인쇄를 해야 되고 사람이 손과 전기와 이런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에너지를 집어넣어야 어떤 형태가 보존이 됩니다.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냥 놔두면요. 이 책을 계속 놔두면 헤어지고 그냥 없어지고 맙니다. 보수적인 믿음이라는 성경에 가장 가까이 있는 믿음. 가장 보수적인 교회는요. 보수적으로 보이고 옛날 옷을 입고 제복을 입고 옛 의식을 하고 등등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장 보수적인 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에 가장 붙어있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본성과 싸우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면 우리 교회는 너무도 쉽게 자유주의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만으로 물론 되지 않습니다. 마치 욥기 26장에 그분께서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이 지구가 정말 실에 매달려 있듯이 공중에 떠 있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쉽게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들여다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단으로 빠지거나 자유주의로 흘러 말씀에서 교회가 멀어지는 것은 너무도 쉽게 이루어졌음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임스 캐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을 보면 5천만 명의 침례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죽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천만 명. 그래서 만약 우리의 믿음을 다른 종교의 탄압과 처형이 있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였다면 아마도 침례교의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소위 종교가 되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힘이 들어갔고 수많은 희생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그 탄압을 받을 만큼 우리가 지금 희생을 하고 있다고 꼭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참 많은 힘이 사실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만약 나는 별로 힘이 드는 게 없는데 하신다면 여러분이 힘이 안 드시는 만큼 다른 사람의 힘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놔두면 우리 교회는 흩어지거나 자유주의로 가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나뉘어 쪼개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만 하면 저는 오싹해집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개인은 완전히 보수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히 부합되어 살아가기 힘들지만 적어도 교회는 각 성도 개인들에 비해 훨씬 더 보수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보수적일 때 성도들이 그나마 보수의 끝자락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안에 보수라는 큰 그룹 안에 속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성경적으로 보수적인 교회를 성경적으로 가장 부합된 교회를 유지해야 되는 그것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이유가 굳이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해 왜 분리를 하면서까지 힘든 그런 헤어짐을 거치면서까지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될까요? 첫 번째로 그 이유는 악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염성이 강하다는 이야기가 지금처럼 잘 이해되는 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악은 그 전염성이 더 강합니다. 전염성이 강하기도 하지만 사실 악이 들어왔을 때 그것에 저항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악은 마치 누룩과 같습니다. 악이 들어오면 너무도 쉽게 퍼져나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을 보면 거짓 교리를 누룩이라 이야기하면서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고 이야기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 이야기하면서 윤리적인 악도 누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죄악은 누룩처럼 퍼져나갑니다. 분리를 하는 이유는 마치 코로나 확진자가 있을 때 그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 좋은 것처럼 악이 있을 때 잘못된 교리가 있을 때 멀리 떨어지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젖을 먹고 있는 아이들이 연세 드신 노약자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바이러스의 병에 더 걸리기 쉬운 것처럼 교회의 약한 지체가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모든 양을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 교회 차원에서 분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바이러스 청정 구역 안에 있으면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왜 분리를 해야 되는가? 교회의 순결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자유주의로 가는 것보다 저는 그 교회는 없어지는 것이 낫다고 언제나 생각합니다. 자유주의로 가게 되어 성도들을 잘못된 곳으로 집단적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자유주의로 나가게 되는 하나의 독립침례교회는 혹은 그 교회는 없어지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무리수와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새로운 독립침례교회를 분명히 또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순결성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바로 분리를 통해서 순결성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순결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거룩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리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교회는 거룩해야 하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단이나 잘못된 교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 그 잘못된 교리에서 분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했던 것과 매우 같은 이치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이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얼마나 잘못된 교리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심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 하고 사람을 품어야 하지만 이단 혹은 잘못된 교리까지 품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잘못된 교리를 갖고 들어온 사람이 있다면 참된 훈육과 공부와 기도와 주님의 선한 인도를 바라며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교회 차원에서 분리가 필요할 때가 있다면 또한 단호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단이나 고의적 죄악을 포용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겠지만 우리는 순결한 교회, 흠없는 교회를 건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는 뻔뻔스러운 불신앙이나 고의적인 불순종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교회의 순결함을 위해 우리는 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가 분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도대체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이 거룩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거룩을 만약 한 단어로 표현해야 된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분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분리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을 때, 죄에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한, 완전히 죄와 분리된 곳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함을 추구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사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었던 사람이 죄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윤리적 죄악과 잘못된 교리를 포용하여 세속화되어지거나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다면 세상 사람은 교회를 비난할 수도 있겠죠. 이상하게 나간다 그러면요. 또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또한 비난하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상하게 나간다면. 너무나 세상적이고 세속적이 된다면 말이죠. 저는 세상의 눈을 두려워하여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난과 조롱을 교회에 하면서 그 비난과 조롱이 저 사람한테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조롱과 비난이 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4절에서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독을 받으실 수 있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우리는 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분리의 이유는 이와 같이 적어도 세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악의 전염성 때문에. 두 번째,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개인의 분리 그리고 교회의 분리를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분리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랬을 때 교회 안에 각 개인이 분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교회 전체가 분리가 되겠죠. 올바른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성경의 진리가 잘 탄탄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분리를 위해서는 올바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분리는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으로부터의 분리를 하여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방향이 있습니다. 나와야 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리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두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으로 분리되어 나아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6장에 11절 12절을 보면 오 고린도 사람들아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려 있고 우리의 마음이 넓게 열려 있나니 너희는 우리 안에서 좁혀지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속 중심에서 좁혀졌느니라. 아멘. 올바른 분리를 위해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과 진리 위에 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지식에서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잘못된 혹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정말 조심스럽게 올바른 진리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경과 대조하여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받아들이는 그런 선택의 단계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분들이 각각의 그 여정은 다르겠지만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과거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어떤 믿음과 생각과 지식과 비교하여 더 옳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을 붙들고 이전에 속해 있던 곳에서 분리되어 나와 여기까지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과정과 실천은 진정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다른 말로 성화과정이라고 또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작하여 올바른 구원관을 갖고 올바른 성경을 찾고 올바른 침례에 대한 의미를 찾으며 올바른 교회의 직분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올바른 교회관을 갖고 있어야 되고 올바른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역사관 등 우리가 정말 알고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정 진리가 왔을 때 올바르게 그 진리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귀중한 진리가 되었을 때 우리는 개인의 분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행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분리를 택할 때 꼭 동행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건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영적인 생활을 깨끗하게 유지시켜줍니다. 16절과 17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그 18절을 마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경건의 삶이 필요합니다. 저도 참으로 어렵지만 제가 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개인의 분리를 넘어 교회의 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메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15절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아멘. 혹시 멍에라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 두 마리를 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에 샤프트처럼 이런 어떤 나무 커다란 쇠나 나무 판이 있고요. 거기 밑에 이렇게 동그란 링 같은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 소목 같은 데 이렇게 걸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 미국 외국 사람 옛날 서구에서 했던 그런 멍에는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두 말은 항상 같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리로 가지도 못하고 저리로 가지도 못합니다. 만약에 한 사람은 하나님 쪽으로 가려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세상 쪽으로 간다 한다면 그 멍에를 같이 멜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데요, 예배는 그리고 교회는 최대한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최대한 성경 말씀에 맞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29편 2편을 2절을 보면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하자. 거룩함의 아름다움.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저는 정말 이걸 보면요. 여기서 of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동격처럼 생각을 해도 됩니다. 거룩함과 아름다움은 사실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진정한 아름다움은 거룩함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은 그래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훼손될 때 주님은 분리를 택하십니다. 멍에를 같이 멜 수 없습니다. 한 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고 한 명은 세상으로 갈 때 멍에를 부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훼손될 때 다시 말씀드려 주님은 분리를 택하십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마음이 진정 아프셨습니다. 진정 아프셨겠지만 에덴에서 아담을 내보내심으로써 에덴 동산의 거룩함을 지키셨습니다. 자기 자식을 내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찢어지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거룩을 지키셨습니다. 분리는 주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개인들의 모임입니다. 개인의 믿음 생활을 위해 보다 하나님의 올바름에 가까이 가기 위해 때론 개인이 다르게 믿는 사람들과 분리해서 나와야 하는 것처럼 사실 교회는 더욱더 절실하게 분리에 대해서 담대하면서도 때로는 단호하게 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믿음을 해치는 경우는 더욱더 단호하게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이러한 순간이 생길 때 사람들의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사랑이 없다는 질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더 많은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분리라는 것을 통해 교회의 시련을 겪지 않도록 참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필요할 때, 그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심할 때는 징계나 출교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리로 교회를 지키는 것이 소위 사랑으로 감싸는 것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실 상당히 강하게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죄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5절 6절을 보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5절에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교회는 거짓 교리로부터 분별해야 됨을, 분리해야 됨을 또한 얘기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을 보면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그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누르게 되어 교회를 흔들기 시작하면 결정을 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사랑이 없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를 순수하게 지키는 것이 사랑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저희 교회의 믿는 바, Statement of Faith를 최근에 읽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가 믿는 바를 다시 한번 이번 주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저희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믿는 바를 잘 지키고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깨어서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믿는 바, 우리의 믿음은 12가지, 그러나 매우 기본적이고 매우 중요한 펀더멘탈한 교리들이 그 12가지로 축약되어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우리 믿는 바 때문에 우리 교회가 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목회자가 다른 방향으로 그 교회를 끌고 가고 있다면 목회자를 내쫓아야 됩니다. 목회자가 바뀌거나 스스로를 분리하거나 해야 됩니다. 그러니 분리의 이유가 한낱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딱딱해서, 재미가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프로그램이 안 좋아서, 애들이 작아서, 심지어는 너무 말씀이 너무 세서, 이런 것들은 분리의 이유가 안 됩니다. 분리의 이유는 반드시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분리와 헤어짐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분리라는 것이 꼭 그렇게 헤어지는 것만을 상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우리는 예방 차원에서 분리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행정적인, 어떤 교회의 여러 실행에 있어서 분리라는 개념을 집어넣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분리에 대한 교회의 실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독립침례교회는 강단, 이 강단을 우리 믿음과 똑같이 아는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다른 교리를 믿는 정말 훌륭하시지만 유명한 목사님보다 같은 믿음 내에 있는 일반 형제에게 설교를 맡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저희와 다르게 믿지만 훌륭한 믿음의 목사님이나 신실한 형제와 자매들의 믿음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만, 다만 저희 교회의 믿음의 순수성과 저희 믿는 바 교리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우선이요, 혹시라도 아주 한두 단어라도 들어올 수 있는 교리적인 누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정말 개인적으로 잘하시는 훌륭한 선교사님들, 훌륭한 형제님, 자매님 계시는데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혹시 그분들 초대해서 설교나 성경 공부에 기회를 드리기 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와 믿는 바가 다르시다면,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는 정말 초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고 정말 간절하게 그분들의 간증을 듣고 싶지만 그렇게 해드리기 곤란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결코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강단을 최대한 저희 믿음으로 순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묻지는 않으시나, 목사님이 왜 저렇게까지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시나 라고 하셨을 때, 분리를 생각하시나 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사실 다른 독립침례교회에 비해서 저희는 아주 강성도 아닙니다, 사실은. 결론적으로 한 성경고사 교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쥐, 쥐를 죽이는 것은 98%의 햄버거 속에 혼합된 2%의 독약이다. 진리와 거짓의 혼합물은 격리되고 분간될 수 있는 순수한 거짓보다도 훨씬 더 치명적이다. 하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그러나 그 안에 좋은 점이 많지 않아? 그러니까 받아들여야지 라고 이야기한다. 모든 거짓 사상체계들은 진리의 요소들을 일부 다 담고 있다. 실상 더 많은 진리가 치명적 오류와 섞일수록 그것은 속임을 위해 더 많이 위험하다. 속임수는 효력이 있으려면 내용적으로 참되게 보여야 하고 목표를 향해 전달되는 내용의 90% 정도는 심지어는 참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혹의 시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속임당함에 대해 핑계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우리 시대의 오류나 오류자들을 폭로하기에, 드러내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마음을 열지 마십시오. 작은 교리의 잘못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누룩같이 퍼져나갑니다. 쥐를 죽이는 것은 90%의 고깃덩어리가 아닙니다. 2%의 독약입니다. 우리가 그 2% 잘못된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잘 알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잘 알고 우리가 그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을 잘 분리하여 주님의 거룩한 안에 거하게 되면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자연스럽게 그 교회 자체가 거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교회 안에만 있지 않았고 지난 20년 넘게 사회에서 지금도 사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온고집적으로 꽁한 사람은 아닙니다. 말이 안 통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단단하게 막 뻣뻣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극단적인 분리의 교리를 받아들여서 모든 사람을 쳐내고 모든 것을 쳐내서 끝내 혼자밖에 안 남게 돼서 사라지고 마는 그런 교회를 바라지 않습니다. 결코. 제가 스스로 죄가 없거나 정말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지도 제 인간적인 삶이 자랑스럽지도 않습니다. 저는 제 삶이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잘 못하지만 저희 교회는 깨끗하고 거룩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모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온갖 거짓 진리와 유혹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거짓 교리로부터,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보존된 교회의 형태를 유지한 채 우리 모두가 그 교회 안에 속해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다시 곧 언제인지 모르지만 곧 오셨을 때 여기 앉아계신 우리 모든 성도가 들림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